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느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을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바다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서해도, 동해도, 남해도, 그리고 일본해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바다는 오해라고 합니다. 아주 썰렁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때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실 때 괜찮으실까요? 예수님도 아마 오해를 받으시면 아프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서 살펴보면 나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군중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군중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의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그들을 그 많은 인원을 먹이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는 아 그래 예수님과 함께하면 난 이제 배고프지 않겠구나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오해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를 그 베다니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고 소문으로 들으며 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린 이 땅에서 잘 살겠다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오해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 군중들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렬하게 환호하며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물론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출세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잘 살게 될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특히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자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제자들도 오해를 하여서 헛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또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분을 합니다. 와,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고생이 이제 우리의 출세로 바뀌겠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가로 우리는 출세를 하겠구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헛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이 영광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짜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영광은 죽음이다. 예수님은 영광이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중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또한 제자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신들의 왕이 되셔야 자기들도 출세를 하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그래야 3년이나 따라다닌 자신의 고생들이 자신들의 고생이 좀 빛이 발할 것 같은데 죽음이란 웬 말인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죽음이다. 죽음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이 풍성한 수확을 위한 생명의 발화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입니까? 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왜 예수님에게 영광입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 낮아지심, 예수님이 당한 수치,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만이 진정한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내 뜻은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영광을 위해 가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영광을 위에 지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난당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버티면 영광이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인식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식을 가지시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체가 이미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편안해지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이 보존되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오해하여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더 높아지고 더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삶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아플고 힘들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삶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자기 욕심도 죽으셨고요, 명예도 죽이셨고요, 그리고 목숨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는 것,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것을 힘겨워하셨고 어려워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도 괴로우셨고 아프셨고 힘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내 마음이 고민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밀이 되는 것, 그래서 죽는 것, 그것으로 가는 것 힘겨워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고 싶으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때 이곳으로 왔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하늘의 밀이 되는 것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부담입니다. 피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며 한 알의 밀이 되고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아십니까?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이탈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아프셨지만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밀이 되는 그 삶,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된다면, 너희들이 하늘의 밀이 된다면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늘의 밀이 된다면 열매를 거둔다. 너희들이 하늘의 밀이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거둔다. 확신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 이 말씀 붙들고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면 열매를 맺기에, 그것이 확실하기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아,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할 건데 하늘의 밀이 되는 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아, 죽기까지는 안 되겠고 하늘의 밀, 아, 이건 안 되겠고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말고 딴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이 약해지네요, 점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나는 아직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늘의 밀알이 되는 그 죽음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따라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그 자기 영광,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과 따른다라는 것, 그게 어떠한 삶인가? 아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우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삶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많은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보다 가난한 사람, 건강한 자들보다 약한 사람, 높은 자들보다 낮은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보다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자, 눌린 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때에,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푸셨던 사랑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자들과 고독하셨고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조금 외롭더라도,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한다 하여도 포기함 없이 끝까지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에 묵묵히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냐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곳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신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야, 내 성육신에서 네가 일으켰던 그 기적들, 네가 전했던 그 말씀들, 내 모든 삶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너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앞으로 있을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지훈아, 너가 지금까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긴 거, 희생한 거 다 안다. 이미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 너가 이제 앞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군중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저는 이 세상에도 높아져서 많은 걸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 영광이기에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들, 예수님이 섬김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처럼 한 알이 밀이 되어 죽는 그 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36절의 말씀 전반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6절의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섬기라, 따르라. 그리하면 영광스러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삶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허무하고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파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